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글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가 꿈꾸어왔던 그 비전대로 형통하게 모든 것이 잘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 우리가 마음의 계획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얼마든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은,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정말 인생 고백입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쉽게 이 말씀을 풀이해 놨습니다. 새번역 성경 같이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1절 새번역으로 번역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하고 플랜을 짜도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 먹은 대로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수미상관법이라는 거 아시죠? 처음과 끝이 운문에서 동일한 머리 그리고 꼬리 이루어져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더 풍성하게 부각되는 건데, 이 수미상관법으로 이 구절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절이 바로 꼬리 부분인데요. 구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동일한 뜻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동의하십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가슴에 절절히 와닿는 결론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이끄신다라고 항상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그 세부적인 지침이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 항상 제가 3가지를 얘기했죠. 근데 오늘 마지막이라서 5가지 준비를 했는데 오늘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동기를 살피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놓고 가만히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부적인 지침이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 첫 번째 지침이 뭐냐? 마음의 동기를 살피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인생 계획을 세워요. 아, 내 올해 안에 좀 이것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내 20대 가운데, 내 30대 가운데 꼭 이것만은 성취했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이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할지라도, 그럴싸해 보이는 멋진 비전이랄지라도 그 속에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결국 어그러지고 결국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플랜을 기도로 아뢰일 때 동기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표현 중에서 이 감찰이 히브리어로 티켄이라고 하는데, 점검하다, 검사하다, 측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쉽게 말해서 엑스레이로 검사하는 거예요. 공항 검색 때 가방을 다 통과하면 그 보안 요원들이 지켜봐요. 겉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 괜찮은 가방인 것 같고 또 여행 물품이 안에 들어있겠지 싶어도 엑스레이를 통과하면, 검색대를 통과하면 그 안에 폭발물이 있는지 또 해가 되는 물건이 있는지 다 집어내요. 그래서 그런 물건이 있으면 스탑! 페널티가 가해집니다. 제가 10년 전에 유학을 갔었는데요. 저희 세 식구가 이제 이삿짐을 다 싸서 가는 거죠. 1인당 이민 가방 큰 거 두 개, 그리고 기내용 가방 하나, 그리고 배낭까지. 근데 그때 제 딸이 5살이었어요. 5살이 큰 키만한 이민 가방 두 개와 캐리어를 못 끌고 가니까 아빠 엄마가 이민 가방을 세 개씩, 캐리어 가방 막 두 개씩 배낭 앞에 메고 뒤에 메고 그렇게 막 갔어요. 최대한 짐을 많이 가져가야지 이제 세이브가 되니까. 그런데 그 시점에 2009년 12월 시점에 테러 비상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각국의 공항 검색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문구류 가운데서 가위나 칼이나 그런 게 있으면 혹시나 또 가방을 검색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환승을 세 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도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문제가 될 물품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안 될 뭐 옷가지 등 이런 것만, 책 같은 것만 다 가지고 갔는데 앞불사 공항에서 딱 걸린 거예요. 일본 거쳤다가 LA 거쳤다가 콜로라도 가야 되는데 일본에서 거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문제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가방, 이민 가방 큰 가방 안에 총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총기? 깜짝 놀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공항에서도 이제 테러 비상이 걸려 있으니까 삼엄한 거예요. 경찰들이 막 3명씩 4명씩 와가지고 가방을 열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빨리 환승해야 되는데 그 가방을 막 헤쳐봤습니다. 발견됐어요. 제 딸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요술공주 지팡이. 이렇게 핑크빛 별표. 근데 그게 엑스레이 통과하니까 흉기로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안 보이니까. 아직도 그게 기억나요. 오늘 말씀 딱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검색대를 통과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다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멋진 비전을 계획하고 꿈을 꾼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인지, 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것인지,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 이웃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이기적 욕망과 욕구를 위한 것인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섭리대로 계획대로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침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자, 동기를 점검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에서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뜻은 원어적 의미에서 돌을 굴려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짜고 꿈을 꾸는데 그것을 또 실현해내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큰 돌을 어깨에 쥐는 것처럼 굉장한 부담을 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인들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굴려버리는 거예요.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제가 이런 계획과 이런 꿈이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을 굴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기도 자리에서 일어날 때 주님 그거 다시 주십시오 하고 돌려받아서 어깨에 탁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돌은 굴려버리고 그걸로 끝내야 돼요. 찜질방이나 사우나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이 카운터 앞에 있죠.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은혜롭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아멘 그래요. 아멘. 여러분, 그 말이 뭡니까? 귀중품이 있어요. 근데 그걸 옷장 안에 집어넣으면 불안해요. 찜질을 하다가도 아, 이거 누가 혹시 털어가지 않을까? 그 생각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카운터에 맡기면 돼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맡긴 물건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찜질하십시오. 그 뜻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난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 감옥 속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계획을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란 그 확신 가운데서 평강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여호와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모순을 수용하라.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제 기도한 다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뜻대로 동기를 점검하고 또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우리가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나와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나와 함께 공부하는 캠퍼스의 동료들, 친구들, 선후배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악한 일이라도, 악한 방법이라도 그대로 살아가면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란에 빠져요. 어? 나는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또 정직하게,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막 쥐고 흔들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낙담이 됩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인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이 좋은 분들, 한창 뜨거운 분들은 이 세상의 모순을 보고 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신가? 하나님 왜 저런 악한 자들, 이 악한 세상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 모순 많은 세상에서 과연 정직하게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순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로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한 날입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구조적 모순 가운데 신앙 가지고 살아가기 진짜 힘겹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모순을 수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적절한 때에 이 악인들과 이 악한 날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버무려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 의미에서 롬팔이팔입니다. 롬팔이팔. 여러분 롬팔이팔이 뭐죠? 로마서 8장 28절. 이거는 꼭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하실 분들은 암송하시고 아직 암송 못하신 분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롬팔이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는 악인도 포함되어 있고 악한 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매일 성경에서 그 칼럼 부탁을 받아서 이 내용을 조금 언급을 했는데요. 전 비빔밥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비빔밥. 근데 비빔밥을 가만히 보면 재료가 뭐 콩나물도 들어가고 또 김도 들어가고 계란도 들어가고 양파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 비빔밥에 각양각색의 재료와 그리고 밥이 있는데 그냥 먹으면 섞어서 먹으면 맛이 없어요. 진짜 밍숭맹숭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맛있습니까? 고추장 들어가요. 고추장. 저는 개인적으로 고추장 굉장히 싫어합니다. 매운 거 싫어해서 청양고추 들어간 음식 절대 못 먹어요. 그런데 비빔밥을 좋아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밍숭맹숭한 그 모든 재료 가운데 제가 싫어하는 고추장이 한 숟갈 딱 들어가면 맛이 나요. 맛이 나. 악인들과 악한 날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큰 비빔밥 양푼이 속에 그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비빔밥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다윗 되기 위해서는 사울이 필요했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다윗에게는 사울이 고추장이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너무 미웠어요. 사울 피하다가 10년 호송 세월 다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사울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어요. 사울 때문에 그 악한 시대의 악한 왕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될 수 있었어요. 요셉은 또 어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결국 구원하죠. 그리고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키워져서 출애굽하죠. 그 키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악한 형들. 형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보다 악한 사람이 어디 있고 이보다 악한 일이 어디 있고 이보다 악한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형들이 아니었다면 요셉이 요셉 될 수 없었고 출애굽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 악한 일들과 악한 시대와 악한 구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빔밥 재료로 사용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모순된 상황을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보자, 조금 더 인내해보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금 더 멀리 보자라는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순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세상에 물들지 말라. 우리가 모순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도 그 모순에 물들 수 있어요. 악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나는 저렇게 행동하지 않아야지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잘 나가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 스르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해요. 모순을 수용을 하지만 모순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묵자흑이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검게 물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잊지 마라. 그래서 손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손잡지 말고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손잡으면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그 죄악이 속하여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죄악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뭡니까? 인자는 헤세드, 사랑, 사랑. 그리고 진리는 공의, 정의예요. 여러분, 이 사랑과 인자, 공의와 정의는요 사실 N극과 S극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큰 죄를 범했어요. 사랑해요, 품어줘요, 괜찮아. 그러면 이 사람은요 벌은 나빠져요. 어? 다음에 또 괜찮아지겠지?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지 않으면, 공의롭게 행하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정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이 사람 마음이 무너져요. 사랑이 결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진리, 이게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인생 가운데 이게 결합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와 인자, 사랑과 공의가 결합된 곳이, 완벽하게 합치된 곳이 어딥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벌을 받아야 돼요.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충족이 됐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공의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뱀처럼 지혜로운 삶,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이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사람과 화목하라. 다시 한 번 더요. 사람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실 때 가장 마지막 걸리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틀어질 때 우리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관계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성경은, 그리고 특히 잠언은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의 그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이 수평의 관계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도 잘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신앙은 좋은데 관계가 좀 문제가 있어. 그것은 한쪽짜리 신앙 좋은 거예요. 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좋은 관계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습니까? 자,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누구와 누구가 지금 관계가 굉장히 틀어졌어요. 서로 오해 때문에 서로를 막 공격합니다.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물론 대화로 해결할 수 있고 뭐 카톡도 보내고 이메일도 쓰고 전화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근데 그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궁극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친구가 돼요. 저는 그런 경험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때, 특히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상사와의 관계예요.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들, 일이 힘들고 박봉이고 그것 때문에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김 과장님 때문에, 박 부장님 때문에, 사장님 때문에 회사 옮기려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관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때 그 문제가 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캠퍼스 신방을 갔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재들이 모여있는 대학원의 랩실에서 공부하는 우리 청년 두 명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고민이 있대. 두 사람 다 전공을 바꿔야 되나, 학교를 옮겨야 되나,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공도 굉장히 좋은 전공이고 학교도 좋은 학교인데 계속 열심히 공부해야지 왜 그런 고민을 하냐라고 말하니까 교수님하고의 관계, 랩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공부하는 선배와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전공을 바꿔야 되냐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자매에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일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지라고, 주님 앞에 더 집중할 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동기를 살펴라. 두 번째, 여호와께 맡기라. 세 번째, 세상의 모순을 수용하라. 네 번째, 악한 세상에 물들지 마라. 다섯 번째, 사람과 화목하라. 그런데 이렇게 살아내는 것 진짜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합니다. 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어떤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비록 손에 얻는 소득이 적을지라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비록 작아 보여도 공의를 경험하면, 하나님 보실 때 옳다면 이것이 많은 것 가진 듯 보여도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제가 아마 한 2년 전에 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남자 성도님들 모아놓고 남성 성도 헌신 예배를 이렇게 계획을 했대요. 그리고 장로님, 대표 선교회 회장이신 장로님에게 준비위원장을 딱 맡기고, 이 한국 땅에서 중년 남성들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경외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살아내는 것 정말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좀 헌신하는 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려보자 해서 큰 이벤트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위원장으로 이렇게 장로님께 다 부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보통 헌신 예배하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특송하고 마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사인을 하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홍길동 사인 딱 해서 다 제출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명도 제출 안 했대요. 그래서 계획했던 그 헌신 예배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결국 그 헌신 예배를 못 하게 됐어요. 그 위원장, 준비위원장 되신 장로님이 정말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인하자고 그랬더니 한 명도 사인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행사를 우리가 못할지라도 목사님 저라도 한번 사인해서 목사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사업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사인을 딱 한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했대요. 한 명이라도 이렇게 사인해서 가져오니까, 헌신을 다짐하니까. 이 장로님이 주유소 사장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유소를 경영하는데 사인을 했잖아요. 앞으로 정직하게 거룩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주유소를 들르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 사업체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체 직원들, 기사분들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가짜 영수증을 요구를 한대요. 예를 들면 5만 원 주유를 하고 7만 원짜리 영수증을 끊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7만 원 영수증 딱 끊어주면 회사에 7만 원을 내면 7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2만 원 자기 돈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유소에서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다 해줬다는 거예요. 단골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근데 이 장로님이 그게 걸리는 겁니다. 나 사인했는데. 근데 만약에 이거 정직하게 하면 우리 주유소 망하는데. 이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 사인했으니까, 결신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한번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오늘 말씀처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고 기사들이 오시면 7만 원짜리 못 끊어줍니다. 5만 원 주의했으면 5만 원만 끊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사장님 요즘 뭐 돈 많이 벌으셨나 봐요. 여기 아니면 주유소 없는 줄 알아요.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단골 고객이 다 빠져나갔대요.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이제 주유소가 매출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목사님이 들었어요. 목사님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찾아가서 심방을 했습니다. 장로님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장로님이, 목사님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죠? 끝까지 제가 버텨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두 달이 딱 지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주유소가 북적북적대던 주유소에 차들이 점점 없어지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택시회사와 또 사업체 사장님 귀에 다 들어간 거예요. 야, 그 장사 잘 되던 주유소 왜 안 된다며? 왜 안 돼? 아, 거기는 정직한 주유소랍니다. 그래? 다 거기 가라 그래.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회사, 조금 더 떨어져 있는 회사 모든 업무용 차량이 다 거기 갔대요. 왜냐하면 회사로서는 그게 이득이니까. 하나님이 전화위복을 시키시는데 원상복귀뿐만 아니라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순된 세상에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절망할 때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내가 인생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내 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니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시고 다짐해서 승리의 간증 가득 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도, 때로는 억울한 마음 커져가도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고 싶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지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이 있기에, 그 크신 은혜가 날 붙들고 있기에,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날 택하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때로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주님 결제해 주시면, 주님 허락하시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동기를 살피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비록 세상이 모순 덩어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하며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사람들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전 청년들 우리 손님들.